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마가복음 14장 17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물매 그 열두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열두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친 모습, 연약한 모습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주님의 위로하심을 바라며 주의 사랑을 더욱더 알기 위해 주님을 따라가고자 이 자리로 나왔습니다. 고난 주간의 첫 번째 기도회를 주 앞에 올릴 때에 주님 친히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며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주의 사랑을 더 깊이 있게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얼마 전 작고 허름한 카페를 간 적이 있습니다. 외진 곳에 있었고 그리 알려진 곳이 아니어서 큰 기대를 하지 않고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기대와는 달리 너무나 커피가 맛이 있었습니다. 첫 모금도 맛이 있었고 마지막 한 모금까지도 동일하게 그 맛이 변치 않고 너무 맛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기분으로 카페에 나오는데 입구에 들어갈 때는 보이지 않았던 바리스타의 그 철학이 이렇게 기록된 내용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찬찬히 읽어보니 그 가게가 더 좋아졌습니다. 매일 첫 손님이 계산한 금액은 전 세계 기아들을 위해서 보내진다 하고 매월 첫 번째 금요일날 매출액 전액은 기아 돕기를 위해서 또한 사용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 가게의 매력에 더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배는 더 만족스러운 마음으로 그 가게를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내가 이곳을 조금 더 비밀스럽게 그리고 조금 더 소중히 여겨야 되겠다. 그래서 나에게 어떤 소중한 그런 쉼의 시간이 필요하다면 이곳으로 와야 되겠다.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그러한 시간이 주어진다면 이곳으로 언젠가 한 번은 와야 되겠다라고 다짐을 해봤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좋은 카페나 좋은 음식점을 알게 되었을 때에 언젠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한 번은 꼭 오리라 그렇게 다짐하고는 합니다. 무언가를 함께 마시며 또 무언가를 함께 먹는다라는 것은 단지 허기진 배를 채우는 그런 정도에 그치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식사할 때에 가장 먼저 같은 시간을 공유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서로의 마음, 서로의 생각, 서로의 감정까지도 그렇게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때를 따라서는 더 깊은 속내를, 속에 있는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도 식사 이야기가 나오죠. 매우 깊은 이야기가 오고 가는 그런 식사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후에 반복되어서 지켜질 거룩한 식사였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나오고요. 십자가의 능력이 나오고 영적 변화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가 나오는 바로 그러한 식사의 자리였습니다. 우리는 이 식사를 가리켜서 최후의 만찬이다, 성만찬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앞부분을 보시면 유월절이 다가오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예수님 어디에 가서 식사를 하시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굉장히 자세하게, 세밀하게 그 비밀스러운 장소를 알려주셨습니다. 식사할 장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언급한 경우는 아마도 찾아보기 너무 힘듭니다. 이는 예수님도 이번 이 식사만큼은 제자들과만 특별하게 그렇게 방해받지 않고 긴밀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드러나 보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 식사를 통해서 꼭 말해주고 싶은, 전해주고 싶은 그런 이야기가 있는 듯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성만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물론 이 성만찬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찢기시고 또 흘리신 그 살과 피를 우리가 기념하고 동참하는 귀한 성례전입니다. 더불어서 한 몸에 함께 동참한다라는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영적인 가족입니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귀한 거룩한 그러한 예식이 됩니다. 그런데 이 성만찬과 더불어 이런 의미와 더불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룟 유다의 배신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을 함께 나누면서 영적 메시지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18절 말씀 같이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예수님을 팔 제자는 가룟 유다였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고자 대제사장에게 먼저 찾아갔다라고 말하면서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라고 보고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식사를 이렇게 하실 때에 이곳에 나를 팔 사람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에 하실 때에 제자들은 너무나 놀랐습니다. 너무나 당황했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자리에는 그 자리에는 예수님과 제자 외에는 아무도 없는 오직 그들만 있는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함께 19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서 볼 부분은 나는 아니지요 라는 말입니다. 나는 아니지요. 예수님 저는 아니지요. 예수님 저 잘 아시잖아요. 저는 아니지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성화 하나를 보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 더 좋겠습니다. 재미있는 미술 이야기라는 책과 성경과 예술의 하모니라는 책을 제가 참고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은 최후의 만찬이라는 다빈치가 그린 그림입니다. 1495년에 시작해서 98년에 4년 만에 완성한 그림입니다. 이것은 밀라노에 있는 한 수도원의 벽면에 그려진 그런 그림이고 지금은 너무나 많이 훼손되어 있습니다. 그럼 저 그림은 뭐냐? 다빈치의 조수 중에 한 명이 저 그림을 사본으로 그려서 지금은 영국 런던의 왕국 예술원에 보관 중에 있는 그런 사본입니다. 저 그림을 보시면 가운데에 예수님이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언가를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누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때 이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 그것을 상상하면서 저 그림을 그린 겁니다. 저 그림은 마치 제자들의 대답이 들어가 있는 그러한 그림이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기준으로 세 명씩 네 그룹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제일 오른쪽에 있는 그림입니다.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안드레로 보이는 사람은 두 손을 이렇게 들면서 저는 아닙니다 라고 그렇게 부인하는 듯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그룹들을 보면은 한 사람이 파란색 옷을 입고 두 사람을 해치듯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예수님께 달려들듯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뒤에는 칼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가룟 유다가 아닙니다. 베드로입니다. 마음이 급하고 성질이 급한 베드로입니다. 누군가 예수님 팔 사람이 있다라고 하자 갑자기 달려들어서 누굽니까? 라고 마치 말하는 듯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 왼쪽에 또 세 사람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빌립으로 보이는 빨간색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보입니다. 그 사람은 자기 가슴에 두 손을 이렇게 대면서 저는 아닙니다. 예수님 저는 아니지요? 라고 조심스럽게 그렇게 묻는 듯 보입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서로를 향해서 누가 과연 예수님을 팔 사람이냐? 그거에 대해서 굉장하게 분석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그렇다면 정작 예수님을 팔 가룟 유다는 어디에 있는가? 가룟 유다는 앞서 우리가 본 대로 베드로가 두 사람을 제치고 예수님께 달려들듯 그렇게 보이는 그 장면 아래 베드로 밑에 있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유일하게 그 식탁 위에 팔꿈치를 이렇게 올려놓고 마치 편안하다라고 생각하게 보이는 듯 그렇게 올려놓고 왼손은 돈자루를 붙잡고 있습니다. 오른손은 돈자루를 붙잡고 있고 왼손은 떡 반죽 그릇으로 떡 그릇으로 쪽으로 가고 있어서 예수님의 손과 이렇게 거의 맞닿아 있습니다. 그의 얼굴은 검게 변해버렸지요. 마치 당황한 듯이 검게 변해버렸고 살짝 몸을 뒤로 제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이라는 결정적인 힌트였습니다. 오늘 성경 이야기하고 아주 동일한 그런 내용입니다. 아마도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제자들도 각기 저마다의 성격대로 반응을 했을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제자들은 19절 말씀처럼 하나씩 하나씩, 한 명씩, 한 명씩,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룟 유다도 아마도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예수님, 저는 아니지요. 다른 사람이 이야기할 때 중간에 티나지 않게 쑥 들어가서 예수님, 저 아니지요. 라고 그렇게 말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팔 사람이 가룟 유다인 것을 다 알고 계신데 유다의 그 입에서 예수님, 저는 아니지요. 라고 그런 말을 들으셨을 때에 그때 그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누군가 나를 팔 사람이 있다라고 말할 때에 평행하는 요한복음에서는 이런 상황에 주님의 마음이 참으로 괴로우셨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욕하고 저주했습니다. 그러한 무리를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아프셨지요. 하지만 그때에 적어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일반 무리였고 로마 병정들이었고 예수님을 원수와 같이 대했던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을 팔 마음을 품고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하고 있는 이 가룟 유다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저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하는 12명의 제자 중에 한 명, 예수님의 영적인 가족 중에 한 명인 이 가룟 유다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배신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때에 십자가에 달려서 수많은 그런 군중들과 로마 병정을 바라봤을 때의 아픔보다 주님은 얼마나 더 아프셨을까 한 번 더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주님은 마지막까지 그 사람이 누군지 그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조차도 함께 식탁으로 초대하시고 식탁에 나누셨다라는 거죠. 끝까지 사랑을 보이신 것이고 그 사랑으로 그 배신의 마음을 덮으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면 가룟 유다만 예수님을 배신한 제자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가룟 유다만 예수님을 배신한 제자인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판 것은 가룟 유다가 분명합니다. 하지만 결국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 배신했죠.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 14장 저 끝에 50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님이 붙잡히자 일제히 예수님 곁을 떠나서 다 도망치면서 배신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수제자인 이 베드로조차도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그렇게 부인했죠. 난 예수님 모릅니다. 아우, 난 예수님과 같은 일행이 아닙니다. 나는 정말 저 사람이 누군지 모른다니까요. 나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배신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떠나가고 배신할 것을 예수님이 이 식사를 하기 전에 모르셨을까요? 주님은 아마도 다 알고 계셨을 겁니다. 예수님을 직접 팔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닭이 울기 전에 베드로가 어떻게 나를 부인하고 배신할지, 내가 잡힐 때에 제자들이 다 나를 떠나갈 것을 다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러면서 누군가 나를 팔 사람이 이곳에 있다라고 한 거죠. 그때에 예수님, 저는 아니지요. 저는 아니지요. 예수님 저 알잖아요. 저 아니지요. 라고 한 명씩 한 명씩 이 12명이 돌아가면서 다 이렇게 얘기할 때에 그 말을 들을 때에 예수님은 얼마나 마음이 또 무거우셨을까, 아프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찬송가 한 구절이 제 귓가에 계속해서 맴돌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방금 불렀던 찬송가 290장 1절이었습니다. 1절 가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에 비네, 주 널 위에 비네, 주 널 위에 비네, 항상 비시네. 혹이나 우리는 예수님보다 돈을 좋아해서 가룟 유다처럼 주님이 아니라 돈을 선택하고 세상을 선택하며 주님을 배신하진 않았는가 생각해 봅니다. 혹은 우리는 평상시에는 주님의 제자라고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지만 어떤 결정적인 위기가 내 인생에 닥쳤을 때에 주님 곁을 떠나서 세상으로 빨리 도망치면서 그렇게 제자들처럼 주님을 배신했던 적은 없었는가 생각해 봅니다. 혹이나 나도 그리 다를 바 없는 배신자이고 죄인인데 앞서 배신한 어떤 죄인을 정죄하는 데에 우리가 매몰되어서 우리의 삶을, 신앙생활을 그렇게 물들이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아니었는가 또한 돌아봅니다. 찬송가 가사처럼 늘 배반하는 우리, 늘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우리, 그런 우리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우리를 주님의 사랑으로 덮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늘 비시고 항상 비시고 우리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는 예수님이시라는 것이 너무나 죄송스럽고 너무나 죄스럽고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지 다시금 그 이유를 알 수가 없고 그 사랑의 비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누군가 여기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것이다 라는 주님의 말 앞에, 말씀 앞에 예수님 저는 아니죠 라고 우리가 대답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주님 바로 그 사람이 저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가슴을 치며 회개하며 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